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는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전이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략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일곱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9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전부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살인인데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둠을 없애라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갑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유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수유가 적기 때문이요. 또 너희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네 제자들도 구원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유가 적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사랑함으로 그 민족을 사랑할 때 그 민족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택했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 택했느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죠. 29절까지 보니까 우리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택한 목적은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답니다. 참 저는 그냥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냥 선택한 줄 알았는데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선택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연약한 것을 선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선택했다. 미국에 지금 강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해요. 이민자요 특별히 힘이 없고 아주 소수민족이고요. 3%인가요? 100% 아프시아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먹는 것도 힘든데 건설하고 정말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기억을 해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을 선택하사 아주 또 어떤 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한 것들에서 정말 부유하고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이 땅에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미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육신이 죽어버리니까 영생하지 못하는데 죽은 후에도 우리 영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고자 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신 말씀을 선택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땅 거민들과 결혼도 하지 말랍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관계를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면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지막지한지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데 그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1958년인가요 5월 14일 날 다시 그 땅에 들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하루 동안을 힘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건 무지약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국의 글자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지만은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미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언론계, 모르는 법조계, 교육계, 미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는 그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처럼 위대한 것을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황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 천하고 정말 미련하고 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거냐? 세속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속화되는 것은 즉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사람이랍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삶,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은 것이, 돈만 있으면 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캘리포니아에 약 17%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80%, 90%의 월급을 가지고 사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5% 가지고 자기 수입의 5% 가지고 집을 살아야지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17%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답니다. 요사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데모가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우리는 독립하자,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왜 탈출하느냐? 탈퇴하게 되면은 세계 부의 여섯 번째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탈퇴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세속적인 가치에다가 두는 거다. 미국이 원래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100여 명이 미국에 와서 드디어 정착한 때부터 청교도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세울 때도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선언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속화된 삶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자리에 두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지금 세속적인 가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걸 깨닫게 되었다 온다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미국에 이민 생활하니까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첫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감사가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되어가기 쉽습니다. 마치 가마솥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좋아서 활기를 친답니다. 점차 물이 뜨거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속화 되어가는 것이 그 세속화에 점차 물들어서 죄를 여기지 아니하는 삶으로 되어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주의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셨지만은 죄를 여기지 아니했어요. 부인을 셋을 두었지만은 그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저 여자를 부인으로 삼느냐 하고 부인을 놔뒀는데 경주해가지고 차 차지한 것이 저기 두 번째 작은 어머니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세 속에 얼마 정도 물들어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길로 유혹만 받을 만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일을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피하고 나서는 그냥 놔둘 것입니까? 깨끗한 마음, 이제 내가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속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면은 우리 피하고 단지 피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을 피한 우리는 이제 선으로 완전히 그것을 악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도의 빛을 비추신 분인 것을 믿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음 같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에 있는 43절에서 45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형제님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귀신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두루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땀이 없는 곳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에요. 두루 다니다가 이 사탄이 다시 있는 곳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더니 차 소재되고 깨끗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이 세속화된 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단 말입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된 집이 있어서 옛날보다 더 악한 귀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일곱을 데려와서 그곳에 거하니 그것이 악함이 더해졌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은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시킬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의인이 될 수 없다.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술이 되고 소재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잠재우고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이 혹시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들 어떻습니까? 무서움에 지쳤습니다. 로마의 그 압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따르던 선생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은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숨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실제로 그분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거기에 온 열다섯 나라 이상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길은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례받을 때 그 믿음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인간,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 종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당할 때 아침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마음, 말씀으로 적응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건 첫자리에 모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도 해야 돼요. 집안일도 해야지요. 모든 거 해야 되는 것.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첫자리에 모시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합니다. 아, 주님은 첫째로 모셔서 나는 모시고 살아.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나에게 위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일부터 하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면 진정한 내 믿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입니다. 요사이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딴 교회를 접수하느냐에는 기도하는데 뒤에 와서 그 사람 뒤에 와서 가만히 본답니다. 듣는답니다. 자기도 기도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는 길, 그 사람이 들으려는 곳 전부 뒤에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그분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끌어들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지만 그런 것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부끄러운 모든 걸 다 창피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콧물 눈물 다 나도 괜찮아요. 그걸 하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요사님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 조금 기도하고는 끝나고 말아요. 예,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그 소리도 듣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라고 하면 하다가 그냥 건지고 가서 밥 먹거든요. 이게 전심 아니에요. 그건 전심이 아니라고요. 전심은 내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 알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전 모든 것. 내가 오늘 오다가 사고 났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하셔야 돼. 아, 친 사람이 정말 쳐서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 사람이 치고 나니까 가서 침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안 친 거 더 좋지요. 그러지만은 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 말씀을 우리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그리고 범사에 감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 정말 그러한 삶. 영생의 길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으면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몸은 행실을 죽이고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씻으셔서 말하죠. 내가 의자에 이렇게 원통에다가 의자를 딱 걸어놓고 의자가 뭔가 하고 저는 한참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그게 하트래요. 하트. 의자가 아니라 하트.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원통 안에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모시는 사람은 성도인데 모셨지만은 의자에다가 앉히시는 그 십자가를 앉히는 그리스도를 앉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게 앉아있고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이지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데도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이건 성령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주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닥쳐옵니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닥쳐옵니까? 우리 전도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위험에 많이 다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속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정말 달콤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정말 달콤합니다. 그 달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세속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정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바울은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바울은 두 마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정말 바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의 회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부장이 말할 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확답을 갖고 나서 그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군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세속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확신 있는 믿음. 주는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삶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살아서 믿으면 영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방에다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절두산이 있습니다. 목을 여기까지 모래를 쌓아놓고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정치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복음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주를 이루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 정치 때 순경했던 사람, 정치 때 정치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오늘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부끄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주님의 군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85장입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